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성찬식에 있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Ascension of Christ,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 앞에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주셨고요. 그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어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늘만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자 흰옷을 입은 두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알려주고 이에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이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누구죠?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누구죠? 예, 누가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말고도 또 누가복음을 쓰셨죠?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하고 이제 사도행전이 마치 한 권이 두 권으로 나눠진 상하권의 책같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사도행전 첫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제가 누가복음 마지막에 24장 50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복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까지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승천하심이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가운데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천사들이 나타나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을 꾸짖으며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즉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재림 신앙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 를 어떠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면 인도해 가시는 이런 방향이 계속해서 보여지는데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었죠. 그때에도 신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에는 어떤 신앙으로 인도하신 거죠? 부활 신앙.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에서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승천하심에서 다시 오실 것까지 가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한 부분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가 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재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올바른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 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천할 것을 바라보며 결국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궁극적으로 향하여 있는 곳, 우리 믿음의 결국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통해 모든 천국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천국 구원의 현실들이 영광 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참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애굽만 돌아보고 살 수는 없어요. 출애굽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만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불신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까지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거기 머무르려고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둔 믿음 안에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힘써 이루어 가다가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우리 성도들도 그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같이 승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이 그날에는 누구의 사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 내용도 우리가 그 사건에 참여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승천의 현실이 무엇이고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을 이 세 구절에 짧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 너무나 놀라운 영광의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그런데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부터 우리가 올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로 올리워 가셨는데 구름이 저를 가리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이 구름을 지나서 하늘 높이 가시어 정말 이 점점 작아지셔서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이 구절은 그러한 뜻보다는 더욱 놀라운 현실이 숨겨져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데려가다 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taken away 또는 lifted up, 들려지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수동태예요. 즉 무엇인가가 와서 예수님을 데려갔고 무엇인가에 의해 예수님이 들려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뒷구절에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나와요. 구름이에요. 구름이 저를 가리웠다 하는데 영어로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A cloud received him. 구름이 예수님을 데려갔고 예수님을 들어올린 주체가 구름이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누가께서 이렇게 구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구름이 그저 하늘 높이 떠있는 평범한 구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데려가시기 위해 임한 특별한 구름이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저 우주선이 미사일이 날아가듯 구름 저편 높은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고 구름이 우리 예수님을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증거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쓰신 누가께서 이미 이 구름에 대해 먼저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구름이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구름이 나타나 사람들을 데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가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영광의 광채 속에서 변화되신 사건.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영광의 광채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나눴다고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 별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죽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원어로 하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엑소더스라는 단어예요. 출발, 시작, departure라는 단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곧 죽으셔서 그것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 즉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9장 34절에서 36절 Luke chapter 9 verse 34 through 36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 36절 예 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잘 보세요. 구름이 와서 엘리야와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는 곧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 남으세요. 그렇다면 이때에도 이 구름은 평범한 구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영광의 구름, 하나님 임재의 표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름이었기 때문에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름 속에서 나와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이 영광의 구름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앞에서 무서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영광의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구름을 찾아볼 수 있죠. 이 영광의 구름이 언제 나타났죠? 무슨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요. 시내산에서도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영광의 구름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감히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성막과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연기 같은 구름으로 거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 따라서 시편을 보면 이 출애굽 때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68편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구름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로다. 시편 104편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강림하실 때마다, 그의 백성들 앞에 출현하실 때마다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구름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해서 구름으로 그 영광을 가리우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이 영광의 구름에는 또한 놀라운 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현실이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조금 전 제가 읽었던 시편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그런데 다른 구절로 가면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세요. 시편 18편 10절에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여기서는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이 아니라 그룹, 천사들이에요. 에스겔서 10장 3절에서 5절에도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 천사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구름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실제로는 그룹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영광의 구름 가운데 오신다는 것. 하나님을 보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은 어디의 현실일까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하나님 보좌의 현실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그룹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리 지성소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도 그 앞을 누가 가로막고 지키고 있죠? 휘장에서 그룹 천사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해 계십니다. 따라서 영광의 구름은 결국 그룹 천사들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으로 가면 성령님에 의해 연기와 같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무엇을 보죠? 그룹 천사들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룹 천사들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편 132편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거기 거하시는데 이 거하다는 단어가 enthroned 보좌에 앉으신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시온에 자기 보좌를 두셨다. 시온은 어디를 가리키나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보좌가 있는 곳은 바로 천국. 천국의 지성소. 그렇다면 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룹 천사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룹 천사들 가운데 자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영광의 구름은 결국 어디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천국입니다. 이 모든 걸 연결해 보면 영광의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셨다. 그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은 결국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시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구름에서 나와 구름으로 들어간 모세와 엘리야도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천국에서 나와 다시 천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변화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영광의 구름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임한 거룩한 천국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잘 됐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것을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기서 하늘은 그렇다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르신 것을 그 제자들이 깨닫고 뭐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본문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너희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것을 보며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즉 천국과 함께 천국에 속한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먼저 천국에 들어간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문가들이 다 떴네요. 그거 다 뒤에 가신데.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듯이 그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천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천국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구름이 가리키는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셨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또 풀어줍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풀어줘요. 다니엘 선지자가 장차 예수님이 승천하실 사건, 구름 속으로 들어가실 현실을 미리 바라보며 증거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Daniel chapter 7 verse 13 through 14. 구약성경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인자 같으니 인자는 항상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 앞으로 인도되었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인자 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 백성들과 방언하는 자들까지 다 구원하신 백성들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패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앉아계신 그 천국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무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의미,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것만을 보았을지라도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에는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현실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 놀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놀랄 게 뭘까요? 이 모든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증거하는 영광의 현실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모든 삶에 하나 되어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참여되어 있느냐?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에까지 참여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아지심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심판받기까지 우리와 연합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아짐은 예수님의 승천하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와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속한 새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 이미 예수님이 지금도 누리고 계신 영광에까지 함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복음의 사건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거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참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건이 영적으로는 이루어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 현실이 아직은 영광 중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날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와 같은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을 데려가시기 위해 임한 영광의 구름.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위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이 사건은 일어나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죽는 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광의 구름이 오셔서 우리 영을 먼저 데려가기 위해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영이 먼저 승천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지금도 이 영광의 구름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다고 하세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위에 이 영광의 구름, 천국의 현실이 머물러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지금도 천국을 증거하는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머물러 계시다는 뜻입니다. 왜? 데려가시러. 멀리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힘든 길을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다. 언제든지 데려가시려고.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지금 그룹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영광의 구름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고 곧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1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 14 through 18.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4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후손. 예. 네. 아, 후서가 아니구나. 4장. 죄송합니다. 4장 14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까지도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승천할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는 우리 영이 먼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영과 육이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천국 보좌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그날에 다니엘서에 주신 그 말씀, 인자에게 향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성취될 겁니다.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다시는 패하지 않는 나라인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도 앉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형제 여러분, 이 복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현실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보좌에 앉아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복음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 지금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깨어 기다리지 않았던 자들, 그날에 지극히 큰 두려움으로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그 누구도 더 이상 복음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조롱할 수도 없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통곡하고 회개할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날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그들이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누리던 쾌락과 즐거움,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 숭배의 삶 다 슬픔과 고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진노를 피해 숨으려고 할 것이지만 숨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발가벗기운 듯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날에 어떤 자들로 발견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진 자들로 발견되어 다 예수님처럼 영광의 구름으로 끌어올려지고 우리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며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쁘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기쁘게 돌아가 찬송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영이 먼저 그 천국의 현실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믿음이. 그리고 그날의 현실을 이 예배와 또 우리가 나눌 이 성찬에서 더욱 믿음으로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찬, 우리가 어디까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보좌, 거기서 베풀어주신 영원한 천국 축복의 교제상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가 영적으로는 영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현실을 이 성찬에서 맛보는 겁니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되실 겁니다. 그 현실을 오늘 이 성찬상에서 맛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22장 20절에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승천하는 사건이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 우리의 온 믿음이 예수님에게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승천하심까지 두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아니 우리의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어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성찬의 규례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죄 때문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표하고 인치는 현실, 즉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천국 구원의 유익과 축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하여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입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고 천국에서 예수님 보좌 앞에 마련된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 교제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 예수님 닮은 형상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게 주어진 엄숙한 의무로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복음이나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은밀하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세례받지 않은 자들, 아직도 어느 교회에도 속하여 있지 않은 교회의 멤버가 아닌 자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성찬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상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인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자신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음을 믿고 붙드는 자들 다 예수님의 상으로 부르십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과 천국에 두시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 이 성찬상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나누고 있는 이 영광의 복된 현실을 온전히 누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천국 혼인잔치와 그날의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예수님과 나누게 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소망하시고 바라보시며 이 성찬에 나와 그 천국의 현실을 미리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곳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성찬상에서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영원한 하나됨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참여되어 우리도 하나된 사랑의 교제를 삼위 하나님과 누리고 또한 함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천국 백성들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성찬성에 믿음으로 나와 우리 삼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 교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찬을 베풀고 이 떡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함께 받으시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드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잔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우리 함께 받으시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4절 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함께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누리고 있는 현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르러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맛보고 누리고 확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붙들고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내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고 그날까지 저희들 기쁘게 주님 섬기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천국 영광에 속하여 계시며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